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 백악관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과 압둘라 압둘라 국가사회 최고위원회 의장을 면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는 9월 11일로 예정된 미군의 아프간 철수 종료를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지도자들을 만나 미군 철수 기간 동안 미국이 외교적, 경제적, 인도주의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는 확신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당국자들은 가니 대통령이 아프간 군에 대한 미국의 계속된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간에서는 미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군이 지난 5월 철수를 시작한 이래 무장단체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군 간 유혈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카몰라리스 부통령이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멕시코 국경지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경 방문을 며칠 앞두고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자신이 국경지대를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해리스 부통령의 일정에 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문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텍사스에 도착 후 기자들에게 국경 방문이 예정돼 있었다면서 중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국경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아 공화당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몰려드는 이주민 수가 지난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상원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홍콩에서 발행되던 반중국 매체 빈과일보의 폐간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화당 팻 투미 의원과 민주당 크리스 벤 홀런 의원은 서한에서 지난해 미 의회가 제정한 홍콩 자치법에 따라 이번 사안 관련자들을 제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법은 홍콩의 집회와 표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제한하는 데 금전적으로 기여한 개인과 기업을 미 국무장관이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와 해당 매체에 대한 탄압에 여러 명의 외국인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들의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24일 타이완이 더 이상 미중 관계의 종속적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주재 미 대사관 역할을 하는 미국 제타이완협회 레이먼드 그린부 대표는 이날 타이베이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린부 대표는 우리가 공유한 비전이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을 추진하는 기회이자 더욱 공정하고 안정하며 번영한 민주적 세계를 원하는 빛과 같은 존재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20년 전 타이완에 처음 왔을 때 모든 일을 타이완 해협 문제와 연계해 미중관계를 어떻게 부응하고 설정하는 것이 우선사항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은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다른 나라의 경제와 민주제도의 발전을 돕기 위해 협력하는 데 집중되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자국의 일부로 간주하는 타이완과의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러시아 간 정상회의가 무산된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5일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속한 정상회담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서 내 생각에는 비극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홍콩 정부의 2인자인 정무부총리에 처음으로 경찰 출신을 임명했습니다. 25일 관영매체 신화통신은 중국 국무원이 존리 홍콩 보안장관을 정무부총리로 임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국내에서 개발한 코로나 백신 코비란을 접종했다고 국영TV가 25일 보도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형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아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동맹이며 안보와 억제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미군이 주둔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미베라 미 하원 동아태 소위위원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며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에서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방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고도화에 따른 영내 불안정이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저녁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사이에, 서해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 지났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을 맞아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동맹이며 안보와 억제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미군이 주둔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전쟁을 기억하고 참전용사를 기리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전쟁 71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미국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기념한다는 제목의 자체 기사를 통해 한국전쟁 발발 경위와 의미를 조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글에서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중국과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받은 북한군이 남북한을 공산주의 북한이 통치하는 국가로 만들려는 목적으로 남한을 침공하면서 시작됐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연합군 구성을 승인하고 침략자들을 격퇴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전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연합군의 약 90%를 파병했으며 다른 21개 나라도 참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전투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 끝났고 38선 주변에는 비무장지대가 조성됐으며 한국은 다시 두 개의 나라로 분단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동맹이라며 안보 제공과 공격에 대한 억제를 위해 많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1995년 워싱턴 DC 내셔널몰에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이 헌정돼 한국전쟁에 참전한 수백만 명의 군인들을 기리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기념공원에서는 해마다 6월 25일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이 주관하는 올해 행사에는 미국 국가보훈부와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고위관리,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존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 메릴랜드 주지사 부인인 한국계 호건 여사 등이 참석합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에는 지난 3월부터 추모의 벽 건립공사가 한창입니다. 추모의 벽에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미군에 배속돼 함께 싸우다 전사한 한국군 카추사의 이름이 새겨질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미 연방 상하원의 의결로 시작됐으며 내년 여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재원 2,200만 달러는 전액 미국과 한국 국민들의 기부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재단과 민간단체인 림멤버 727은 한국전쟁을 기억하고 참전용사를 기리는 사진 에세이 영상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한국전쟁과 참전용사, 국군포로, 실종자, 이산가족 등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을 6월 25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공모하는 형식입니다. 이 행사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추가될 추모의 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최 측은 설명했습니다. 미 북서부 워싱턴주 모지스 레이크 박물관에서는 6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한국전쟁 관련 특별전시회가 열립니다. 전시회 주제는 코리아 65, 잊혀진 전쟁을 기억하며입니다.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한국전 참전용사, 한국전 당시 전방지역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여성,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채 미국으로 이민 온 한인 등 전쟁을 직접 경험한 이들의 이야기와 사진, 소지품 등이 전시됩니다. 이 전시회는 워싱턴주 주무장관실 주관으로 2017년부터 지역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 정부는 한국전쟁 당시 약 12만 2천 명의 워싱턴주 출신이 참전했으며 472명은 돌아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은 한국전쟁이 남긴 값진 유산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며 한국의 눈부신 발전상은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는지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산 독재 정권 치하에 있는 모든 북한 주민이 한국인들처럼 속히 자유와 번영을 누리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후 한국을 방문했던 미 참전용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한반도를 폐허로 만들고 수많은 희생자와 상흔을 남겼습니다. 당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 한국인들을 돕기 위해 파병된 미군 등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당시의 참혹한 상황과 대비되는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룬 오늘의 한국을 보며 참전의 의미를 재확인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1951년부터 이듬해 말까지 F-84 전투기를 몰고 100회 이상 출격해 한국전쟁에서 많은 전공을 세웠던 유진 맥클링 주니어 전 대령도 그중 한 명입니다. 미국 공군 제49 폭격비행단 소속으로 수많은 공중전을 치르고 공산군의 주요 시설을 폭격해 불사조란 별명까지 얻어 수은 비행 십자 훈장까지 받았던 그는 전후 64년 만인 2017년 한국을 처음 방문한 뒤 참전에 대해 큰 자긍심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South Korean people have done a marvelous job.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놀라운 일을 했으며 자신은 한국인들이 공산주의에서 벗어나도록 도왔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1925년생으로 올해 96살인 맥클링 전 대령은 1997년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 한국 공군의 주력기인 F-15 전투기에 오른 뒤 전사한 전우들에 대한 기억과 한국의 발전상에 감격해하며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습니다. 맥클링 전 대령은 22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공산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지금도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민들을 보면 누가 한국 전쟁에서 승리했는지는 아주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중 미국에 있는 아내가 첫 아기를 출산했을 때도 돌아가지 않고 전선을 지켰던 보람을 느낀다며 한국인들이 이런 자유를 굳건하게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I say stay strong, stay free and stay with the other nations like the US and Japan.
전쟁의 상흔을 딛고 일어선 한국은 미국과 일본, 호주 등 다른 자유국가들과 함께 자유를 굳건하게 지키며 공산주의자들이 봉기하는 곳마다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전쟁 발발 두 달여 만에 부산에 도착해 낙동강 전투와 인천상륙작전, 장진호 전투, 흥남철수를 겪은 워렌 위드한 전 미군 해병대 대령은 지도에서 찾기도 힘들었던 어제의 한국이 오늘날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에 큰 감동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My friend said, "Where is Korea?" My point is that Korea was not on the world map.
1950년 8월 2일 한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은 매우 황량하고 몹시 가난한 나라였지만 그 이후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인들의 에너지와 열정, 지성에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참전 등 34년 동안 미 해병대에 복무한 이 백전 노장은 영하 3, 40도의 엄청난 추위 속에 중공군과 싸웠던 장진호 전투와 기독교인 등 북한 피난민들의 탈출을 도왔던 흥남 철수가 군인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많은 북한 피난민들은 자신의 친구였다며 이런 멋진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공산주의 치하에 있다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위대한 전 대령은 말했습니다.
It was very sad because there are so many wonderful Koreans in North Korea which are subjected.
올해 92살인 위대한 전 대령은 자신이 죽기 전에 남북한이 통일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한국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미국에 그들의 친구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육군 제3보병사단 소속 포병장교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1952년부터 9개월 동안 38선에서 중공군과 치열하게 싸웠던 레리 카이나드 전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장은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잊혀진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The Korean War is not the forgotten war, it's the forgotten victory.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는 것과 한국전쟁이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잊혀진 승리란 것을 미국 전역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올해 92살인 카이나드 전 회장은 전쟁의 참혹함과 폐허가 된 한국의 모습을 뒤로하고 떠났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국을 잊고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1997년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다시 한국을 방문한 뒤 참전용사들의 기여와 한국인들이 이룬 것에 대해 놀라움과 자긍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Well, surprised is one word. I remember, still remember very vividly what it was like when I.
1952년 11월부터 54년 2월까지 제7보병사단 병사로 참전했던 밥 나이절 씨는 수년 전 한국에 처음 갔을 때 만감이 교차했다고 말합니다. 한국전쟁 중 14개월 동안 건물에서 한 번도 지내지 못한 채 벙커나 텐트 등 야외에서 생활해야 했고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 두 번의 겨울을 보내야 했던 나이절 씨는 한국을 떠날 때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고 말했습니다.
I said I'm never coming back to this damn place again. I had spent two winters here or 20 years.
나무가 없는 민둥산, 폐허가 된 텅 빈 서울, 수천 명의 고아들이 먹을 것을 찾아 거리를 헤매는 모습만 한반도에 대한 기억으로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나이절 씨는 이런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에 한반도를 잊고 살다가 참전용사들을 돕는 한국계 미국인 수전 기씨를 통해 수년 전 서울을 방문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I was totally amazed at South Korea. I was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완전히 놀랐으며 특히 완전히 폐허가 됐던 도시가 지금까지 자신이 방문한 세계 도시들 가운데 가장 현대화된 도시 중 하나가 됐기 때문에 서울에 완전히 매료됐다는 겁니다. 나이젤 씨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한국인들을 구했고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는 것에 새삼 보람을 느낀다며 그러나 전쟁 당시 상황과 지금도 비슷한 북한의 상황에 동정심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전쟁 당시 흑남 철수를 통해 북한 주민들을 구하고 고아들을 돌본 것처럼 번영 속에 사는 한국인들도 북한의 독재자가 아닌 열악한 환경 속에 사는 북한 주민들에게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사상 처음으로 다국적 군으로 구성된 유엔군 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터키, 호주 등 16개국이 직접 전투 병력을 파견했고 스웨덴과 인도, 덴마크 등 5개국은 병참과 의료 지원 등 비전투 지원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보훈부에 따르면 미군은 연인은 178만 9천 명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3만 6천 명 이상이 숨졌고 10만 3천 명 이상 다쳤으며 7,800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종됐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북한이 이딴 담화를 통해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일축한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선제적 양보를 원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녹록지 않는 국내 상황도 대화를 망설이는 요인 중 하나라고 풀이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AP통신은 23일 전날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에 이어 리성건 외무상도 담화를 내고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일축한 소식을 빠르게 전했습니다. 통신은 미국과 한국 관리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얼마 전 대화와 대결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수개월간 북한의 협상 복귀 의사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는 지적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딴 담화를 통해 미국이 제재 완화와 같은 형태로 의미 있는 양보를 하지 않는 한 대화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겁니다. 통신은 북한의 이런 담화는 나흘에 걸쳐 열린 지난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이후 나온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국경 봉쇄 조치와 악화되는 식량난으로 타격받은 북한 내 경제 개선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날 관련 소식을 전하며 미북 간 외교적 교착 상태가 더 길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실적 미국이 북한의 선제적인 핵포기 약속을 요구하며 북한과의 고위급 협상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이제는 반대로 김정은 정권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낸 대니얼 러셀 아시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은 이 신문에 북한의 이런 행동은 잘 자리 잡은 북한의 전술이라며 심지어 북한은 고위급 아래의 관여조차 보상으로 취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러셀 전 차관보는 북한은 상대방이 힘을 들이고 궁극적으로는 간청하게 만든다며 어느 시점에서 마주할 때 상대방이 이미 많은 것을 빚진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신문은 북한이 또다시 차갑게 반응했지만 대화 가능성을 버리지 않고 더 나은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정부 관리 출신인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철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제재 완화나 구체적인 약속을 할 의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이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상대적으로 조용한 상태를 유지한 데 주목했습니다. 코로나와 홍수,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 내부 문제는 북한이 핵 협상을 망설이는 요인 중 하나라는 겁니다. 알레스 원 전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이 신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주 발언은 지난 18개월 동안 국내 문제에 집중했던 북한이 외교 혹은 대결을 통해 다시 외부적으로 관여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전하며 북한이 미국의 시간표는 미국이 아닌 북한에 달려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협상 테이블로 오기 전 항상 인센티브를 원해온 북한이 오는 8월 예정된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대화 지연의 구실로 이용할 수 있다는 한국의 전문가들의 전망을 전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 신문에 한동안 북한이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중국과의 교역과 협력을 늘리기 위해 국경 재개방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CNBC 방송은 미국과 한국이 대북 접근법을 재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대화에 관한 미국의 기대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런 담화가 미국과 한국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워킹그룹 종료를 결정한 시점에서 나온 데 주목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킹스칼리지 런던대학교의 레이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이 방송에 한국 내 일부에는 워킹그룹이 남북관계에 장애가 된다는 인식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워킹그룹 종료를 바이든 대통령의 선의의 제스처로 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대화와 대결 가능성을 모두 거론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과 미국은 언제 어디서든 대화 준비가 돼 있다는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발언을 함께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에 있는 김두현 신미국 안보센터 선임연구위원을 인용해 미국의 입장과 달리 북한은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난을 이례적으로 경고하며 국내 경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컨설팅 업체 피치 솔루션스의 지난 4월 발표를 인용해 북한 경제는 수십 년 만에 최악으로 위축된 이후 올해 간신히 선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뷰이 뉴스 이존입니다.
아미베라 미국 하원 동아태 소위위원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며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에서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라 위원장은 또 한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4개국 협의체인 쿼드에 참여해 역내 번영에 기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미베라 미 하원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위원장은 한국통일부와 연합뉴스 등 공동주관으로 25일 서울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의 화상으로 참여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t this point,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would be open to dialogue. I'm encouraged by the special envoy.
베라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며 궁극적인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여정에 개방된 태도와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라 위원장은 지난달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이 같은 의지가 드러났고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해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베라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리선권 외무상이 지난 22일과 23일 연이어 미국과의 접촉이나 대화 가능성을 일축하는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거듭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도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최근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미북 대화 가능성을 일축하는 담화를 냈지만 큰 흐름은 변화하고 있다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주 북한 노동당 3차 전원회의에서 한반도의 안정적 정세 관리와 대화를 언급하며 대화 가능성 등을 시사해 기존보다 유연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미한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이 2018년 남북 판문점 선언과 미북 싱가포르 공동선언 등 기존 합의를 존중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지나온 협상들의 기초에 연속성을 갖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은 전에 없던 좋은 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화가 지연되고 교착 국면이 길어지다 보면 한반도에는 긴장 국면이 다시 조성될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남북 연락 채널의 실질적 복원을 통한 남북 대화의 재개입니다.
심포지엄에선 미중 패권 경쟁의 격랑 속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 공존 해법을 주제로 미국과 한국 의원들의 토론도 있었습니다. 베라 위원장은 한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협의체인 쿼드에 참여해 역내 번영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 do think those are values that are not shared just by the United States and Korea, but also, you know, many countries in the region.
베라 위원장은 민주주의와 인권, 기업가 정신, 자유시장 등 가치는 미국과 한국만이 아니라 인도, 일본, 호주 등과 공유하는 가치라며 한국이 이들 나라들과 함께 쿼드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선 당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망과 재료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며 중국과 협력할 기회를 만들면 팬데믹을 조기 종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라 위원장은 이어 미국이 다자적으로 전선을 확장할 수 있다면 공유 가치를 강화할 수 있다며 나중엔 중국도 그 전선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계인 앤디 김 미 연방 하원 의원도 화상으로 토론에 참석해 미한 관계가 북한이나 중국 이슈에 매몰되지 않고 양국 동맹 자체가 갖는 가치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 shouldn't be the starting point. That should be something that we can do in addition to what it is we can just make sure we
김 의원은 미한 두 나라가 북한 관련한 논의를 해야 하고 중국의 역내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미한 관계 출발점이 돼선 안 되고 부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양국 관계 강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미한 두 나라는 안보와 경제,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윈윈할 수 있고 동맹 그 자체로서 큰 가치를 갖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재조정해야 하고 미한 관계가 얼마나 많은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는지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한국의 창조적 외교를 강조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베트남과 필리핀, 호주 등 중간지대 나라들과의 협력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중국과 미국 모두 협력을 원하는 이들 중간지대 나라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때 한국의 여지가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격화하는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미한 동맹을 정상화하고 나아가 가치 동맹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미한 관계는 경제 통상 차원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 이익까지 공유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대외 관계라며 한국이 쿼드에 참여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는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며 대한민국의 실용적인 국익을 추구해야 하고 일본과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미국과의 동맹을 공유하는 나라인 만큼 관계 개선을 통해 미한일 협력을 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중대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단계적인 제재 완화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라스테어 모건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모건 전 대사는 인도적 지원이 북한의 태도를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해야 할 옳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라스테어 모건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는 24일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르게 결정할 때까지 대북 경제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조정관으로도 활동했던 모건 전 대사는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온라인 화상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제재 이행에는 전문가 패널이 제재 위반과 관련해 권고하는 제재 대상 지정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자체에 대한 평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모건 전 대사는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중요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제재 완화를 위한 단계적인 접근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건 전 대사는 이것은 대화 진전이나 인도적 이유로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하고는 매우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가 취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단계적인 완화가 고려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모건 전 대사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그런 조치를 취할 만한 과정에 놓여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모건 전 대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제공 등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이 상호 신뢰 구축 조치라거나 북한의 태도를 바꾸는 조치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 자체로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모건 전 대사는 북한 내 식량 부족이 1990년대 후반의 고난의 행군 시절과 같이 혹독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식량이나 경제적 영향과 관련한 북한의 성명을 토대로 봤을 때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입 감소가 중공업은 물론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분야로 여겨지는 경공업 등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장 활동에 의지하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시장 활동이 어느 정도 중앙정부 통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잃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모건 전 대사는 또 자신이 UN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던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북한 정권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보유나 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직면한 경제적 상황이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북한이 그런 행위를 멈출 것이라고 추정할 만한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모건 전 대사는 그러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친 후 내놓은 성명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모건 전 대사는 비핵화까지 가는 길은 과거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태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방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고도화에 따른 영내 불안정이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력 공약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쇼운 김 전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 특별 고문은 지난 4년간 미국의 확장 억제력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동안 일본과 한국은 보다 개선된 독자적인 재래식 타격 체계 개발에 주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We do see both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developing more capable conventional strike.
김 전 고문은 24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주최한 화상대담에 이같이 밝히며 북한과 중국 등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데 재래식 보복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에도 두 나라가 이런 세법을 취하게 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북한의 위협이 계속 진화하는 데 따른 독자적 셈법이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핵실험에 성공한 데 이어 고체 연료 기반 미사일을 개발하고 서울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단거리 타격 역량을 고도화하면서 진화하는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법이 필요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미한동맹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자주적인 국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작용했다며 자체 핵 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도구치 히데시 일본 국립정책연구대학원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열도를 겨냥한 북한의 포화 사격 능력에 대응해 견고한 미사일 발사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order to counter North Korea's saturated missile attacks and Japan's capability to counterattack North Korea's hard targets such as missile launch sites.
도구치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일본이 이런 활동을 독자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 긴밀한 공조 아래 향후 획득하게 될 재래식 타격 역량이 어떻게 역내 억제력 향상에 도움이 될지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킷판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재래식 타격 역량은 한반도 유사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중요한 건 미국과 잘 조율된 통합된 접근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두 나라의 셈법에는 지난 4년간 미국의 확장 억제력 공약에 대한 의문이 증폭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확장 억제력 공약 노력이 부족했다기보다는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에 얼마나 진지했는지가 원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It was really more a question of you know the extent to which our political leadership was committed to the defense of Japan and South.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미국의 확장 억제력 공약에 대한 동맹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미 한일 세 나라 전문가들은 이날 대담에서 최근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가 참여하는 아시아 핵기획그룹 창설안이 제기되는 이유도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대한 신뢰 저하가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핵기획그룹 NPG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참여하는 조율기구로 핵무기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과 핵전략을 논의할 목적으로 1966년 설립됐습니다. 이 기구는 유사시 미국과 핵무기 공유협정을 맺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등 5개 나라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협의도 관장합니다. 판다 선임연구원은 지난 4년간 나타난 동맹관계 전반의 문제점이 역내 핵기획그룹 창설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핵투사결정셈법은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으며 동맹에 대한 확장 억제력 공약 이행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북 관계가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던 지난 2017년 당시 한국에서는 미국이 동맹국과의 상의 없이 핵투사나 군사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깊이 확산됐다고 말했습니다.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 내 보수 진영은 미국과의 핵기획그룹 창설 방안을 대체적으로 지지하지만 이행 과정에서 비용 분담 등의 문제가 불거질 경우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권 선임연구원은 태평양이 광활하고 유사시 미국의 핵무기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신뢰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동맹들의 확장 억제력 공약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미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EDSCG 등을 복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구치 선임연구원은 일본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라며 여전히 미국의 확장 억제력 공약에 의존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도구치 선임연구원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역내 4개국 핵기획그룹 창설안은 매우 흥미롭지만 적어도 일본 사회 내에서는 크게 공론화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 관련 화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아 미주 한인 청년들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 배우는 여행길에 나섰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저의 이름은 이정현이고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오늘이 딱 미국 온 지 11년 된 날이에요. 미국 시카고로 이민 왔고요. 현재 University of Illinois 시카고.
한국에서 태어나 11년 전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 왔다는 이정현 씨. 현재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 대학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정현 씨는 초등학교 시절 배웠던 한국전쟁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고 있고 한국의 역사에도 관심이 많은 대학생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과 유럽의 작은 섬 사이프러스에서 살고 있는 이하민 씨.
네, 엄마가 미국 시민권자였고 아빠는 한국 사람, 근데 이중국적이라서 그냥 대학교 때문에 온 거죠.
미주리의 한 대학에서 언론학을 공부하고 있는 하민 씨에게 한국 전쟁은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뭐지, 그 한국 전쟁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아가지고 6.25 전쟁이 있었고 북한이 쳐들었고 그러면 유엔이 도와줬다 그 정도인데 그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괴뢰도당 미국, 한국은 적화통일의 대상으로만 생각했고 한반도 평화란 말은 탈북 후 처음 들었던 또 한 명의 청년 에블린 정 씨는 미국 입국 7년째인 탈북 난민입니다.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유튜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 청년이기도 합니다. 네. 뷰티 아티스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출신 국가와 성장 배경이 다른 세 명의 청년이 함께 떠나는 여행. 같은 언어를 쓰고 한국인이라는 정체성과 비슷한 나이라는 것 말고 모든 것이 낯선 청년들은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 아래 어떤 질문과 답을 얻게 될까? 지난 19일부터 22일 짧은 일정으로 뉴욕과 워싱턴 DC를 방문한 이정현, 이하민, 에블린 정 씨에게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는 낯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외쳤던 구호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호는 어쩌다 통일인데 우리 셋이 어쩌다가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다큐 찍고 어쩌다 통일 우리 주제고요. 어디 갈 때마다 그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어쩌다 통일, 즉 평화의 조건은 하나가 되는 것이며 만남에서 시작되는데 서로 만나 부딪히고 배우며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바람은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두에게 다르지 않을 거란 의미입니다. 청년들의 만남을 주선한 건 시카고의 공중파 디지털 채널 윈TV 시카고로 청년들은 이 방송의 한국전쟁 특집 다큐 아름다운 동행의 주인공입니다. 윈TV 시카고가 한국전쟁 71주년 특집으로 제작하는 아름다운 동행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매년 실시하는 해외 한국어 방송 대상 시상 공모에 지원, 선정돼 제작하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청년들이 함께 여행하며 한 핏줄 같은 뿌리를 찾는 여정을 통해 한반도의 미래와 지도자상을 조명해본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취지에 맞게 청년들은 다양한 일정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에서 한반도 전문가와 탈북민, 미국인 한국전쟁 참전용사, 한인 정치인을 만났고 주요 장소를 돌아봤습니다. 3박 4일의 짧은 기간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느라 바빴지만 청년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됐습니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에블린 정 씨는 뉴욕 시민들에게 평소 궁금했던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인터뷰하는 식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봤거든요. 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혹시 북한 사람들 본 적 있냐 이런 질문도 그냥 가서 이제 그런 엑스피리언스를 해봤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되게 긍정적이고 생각보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70% 사람들은 이제 안 받아주고 잉널하고 이제 스쳐 지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다 받아주고 네 그랬던 거.
북한에서 온 자신을 대하는 미국인들의 반응을 보며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에블린 씨는 말했습니다. 이정현 씨는 워싱턴 DC의 한국전쟁 기념공원을 둘러보며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국 역사는 되게 아직도 되고 있고 한국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역사를 알았으면 좋겠고 한국인인 게 계속 자랑스럽고
정은 씨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기념비의 문구를 보며 사랑하는 사람을 전장터로 보내는 미국인 가족들뿐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미국인들에게 감사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하미 씨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투 사무총장과의 만남이 인상적이었다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I realized that there was more work going behind the scenes and that people are doing other work such as focusing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과 사람들이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고 탈북민들은 북한의 남은 가족을 데리고 오려고 노력하는 등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이번 여정은 한반도에 대한 무거운 주제와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북한 출신 에블린 정 씨가 역할의 중심에 섰습니다. 에블린 씨는 특별히 북한에 대해 잘 모르는 두 대학생들에게 북한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북한의 놀이문화에 대해 처음 들어본 청년들은 흥미롭다는 반응입니다.
So yesterday I learned a new card game and Evelyn taught me the new North Korean card game. And it was interesting how like it's the same cards but different rules. For us, usually A is the top card, but for them, two is the top card. They switch it around, which was kind of interesting to me, but still we were able to play the game and, you know, have a good time.
북한과 서양의 카드 게임이 다르다는 것인데 같은 카드로 놀이를 하지만 서양에서는 알파벳 A, 즉 에이스가 최고의 카드라면 북한에서는 숫자 2가 최고라는 겁니다. 다른 규칙이지만 여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반응에 북한에 관심이 없는 청년들에게 작은 정보라도 주고 싶은 게 에블린 씨의 기대입니다. 태어난 곳과 성장 배경이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살았지만 서로의 차이점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고 이고동성으로 말하는 청년들. 함께했던 시간은 짧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이제 시작입니다. 한반도 문제가 한국전쟁을 전후로 발생한 사안인들인 만큼 하민 씨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자신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를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뭐 남의 스토리를 알리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저도 방송국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제 꿈은 여행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 다 돌아다니면서 카메라 들고 뭐 사진이든 뭐 다큐든 뭐 유튜브든 뭐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스토리를 알리면서 한국 전쟁이 무엇인지 한국 전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한국 전쟁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은 70년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알리는 게
교사가 꿈인 정현 씨도 한국 전쟁뿐 아니라 다양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힙니다.
저는 우리 대학교가 되게 다이버스해요. 에이션만 있는 게 아니라 에이션, 히스패닉, 블랙, 화이트 인종들이 다 섞인 대학교예요. 그래서 클럽을 만드는 어떨까 싶어요. 동아리 활동 그냥 이렇게 코리안 컬처 이렇게 케이팝 같은 좋아하는 애들한테 코리안 히스토리로 알면 어떠겠냐 해가지고 같이 클럽을 만들어서 하나가 10명이 되고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세계를 바꿀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은 처음에 영화를 보여줄 것 같아요. 영화를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한국에서 봤던 게 태극기 휘날리며 그 영화가 제일 아직도 인상적이 남거든요. 여기 한국전쟁 생각하면
한국전쟁 발발 71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를 함께 고민해본 청년들은 한국전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nd it's still going on, so it has not ended. I hope you guys all be remembered because it's still going on. Korean War has not ended. It's because we are all in one country, Korea. So please remember this event.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한 나라 안에 하나이기에 이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저녁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25도가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에는 19도, 낮에는 25도. 양덕 아침 17도, 낮에는 25도가 예상됩니다. 평안북도, 자강도,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 한때 비가 내립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5도, 구성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 26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16도, 낮에는 26도, 강계 아침에는 17도, 낮에는 25도, 희천 아침 18도, 낮 기온 24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그리고 오전 한때 곳에 따라 비가 내립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19도, 낮에는 24도, 개성 아침에는 19도, 낮 기온 26도, 사리온 아침 18도, 낮에는 26도입니다. 신계 아침에는 19도, 낮 기온 25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강원도,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장진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19도, 함흥 아침에는 19도, 낮에는 25도입니다. 해산 아침 13도, 낮에는 25도, 풍산 아침에는 10도, 낮에는 20도, 원산 아침에는 19도, 낮에는 25도, 평강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은 24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양강도, 흐리고 곳에 따라 한때 비가 내립니다. 삼지연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20도, 청진 아침에는 17도, 낮 기온 22도, 선봉 아침 16도, 낮에는 21도, 성진 아침 18도, 낮 기온 22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 해상 흐리고 한때 비 소식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와 먼바다 0.5에서 1m 사이에, 또 서해 북부 해상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m, 서해 먼바다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6월 26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형사재판소는 최근 라트코 물라디치 전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군 사령관에 대해 종신형을 결정한 하급법원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보스니아의 백정이라는 별명을 가진 물라디치는 지난 1992년부터 1995년 보스니아 전쟁 기간 중 집단 학살, 반인도주의 범죄,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나는 오늘 물라디치가 저지른 모든 학살 피해자, 유족들과 함께한다며 우리는 희생자들의 비극을 지울 수는 없지만 오늘 판결이 유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물라디치 전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군사령관은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에서 이슬람계 보스니아 주민과 크로아티아 주민을 학살하는 끔찍한 작전을 벌인 인물입니다. 그는 1995년 이슬람 마을인 스레브레니차에서 8천여 명의 무슬림계 남자들을 학살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에서 벌어진 학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끔찍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인들은 사건을 은폐하고 증거를 감추고 또 증인들에게 침묵을 강요했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했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이 같은 범죄 행위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싸워온 희생자 유족들의 용기와 강인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레브레니차 마을 학살 26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번 국제형사재판소의 판결이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게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또 물라디치 사건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온 국제형사재판소와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역사적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 같은 집단 학살 만행이 다시는 지구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한다는 우리의 결의를 다지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멕시코 국경지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경 방문을 며칠 앞두고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자신이 국경지대를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해리스 부통령의 일정에 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문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텍사스에 도착 후 기자들에게 국경 방문이 예정돼 있었다면서 중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국경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아 공화당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몰려드는 이주민 수가 지난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공화당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행한 이민 제한 정책을 민주당이 철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24일 타이완이 더 이상 미중 관계의 종속적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주재 미 대사관 역할을 하는 미국 제타이완협회의 레이몬드 그린 부대표는 이날 타이베이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린 부대표는 우리가 공유한 비전이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을 추진하는 기회이자 더욱 공정하고 안정하며 번영한 민주적 세계를 원하는 빛과 같은 존재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20년 전 타이완에 처음 왔을 때 모든 일을 타이완 해협 문제와 연계해 미중관계를 어떻게 부응하고 설정하는 것이 우선사항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다른 나라의 경제와 민주제도의 발전을 돕기 위해 협력하는 데 집중돼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타이완의 최대 지원국으로 양국은 한층 서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러시아 간 정상회의가 무산된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5일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속한 정상회담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서 내 생각에는 비극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합하는 것이라면서 분열은 우리를 약화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우리의 이웃 국가이자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전날 EU 정상회의가 열리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EU가 러시아와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폴란드 등 발트 3개국은 이번 회담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홍콩 정부의 2인자인 정무부총리에 처음으로 경찰 출신을 임명했습니다. 25일 관영매체 신화통신은 중국 국무원이 존 리 홍콩 보안장관의 정무부총리로 임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국무원은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의 추천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리 신임 정무부총리는 홍콩 반중국 시위 당시 강경 대응을 주도했던 인물로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그는 지난해 6월 중국의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의 비판적인 정치인들과 민주화 운동가들의 체포를 감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가 최소 85개 나라에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시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인도에서 시작된 델타 변이가 지금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중 가장 전염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게브레시스 사무총장은 새로운 변이의 출현이 예상되고 보고될 것이며 바이러스는 진화한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 전염을 막으면서 변이의 출현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방법으로 코로나 전염을 예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국내에서 개발한 코로나 백신 코비란에 접종했다고 국영TV가 25일 보도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이날 우리는 국가적 명예를 위해 외국산이 아닌 이란 백신을 맞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